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일전에 제가 청년 때 좋아했던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작품의 세계를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윤도현 씨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부르는데요.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자체로 사이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붉은 노을을 불러대는데 그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목사는 별 군데서 다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한 두 달 동안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곡을 쓰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그의 삶을 연주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일 뿐입니다. 모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음색으로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인생의 곡이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곡조들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잡았어요. 모세는 모세고 여러분이 모세도 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음색으로 제대로 음을 내는 인생, 그것이 참 복되다. 저 역시도 뭐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분량대로 제대로 음을 내다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것이 저의 일평생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감각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노래하는 음색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봅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자, 1절을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 여느 때와 같이 양떼를 치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그의 일생을 그냥 적은 거예요. 먹이 풀이 없으므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에 당도했다. 근데 여러분, 먼 훗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호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폐허, 공허, 영어로 하면 nothing 뭐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 이제 80세 정도가 됐는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이 호렙산의 민둥산, 아무것도 없던 산처럼 폐허가 되고 공허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허하다. 참 내 마음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냥 폐허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호렙이라는 것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도망 나와서 지금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군대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군대를 제가 30개월쯤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훈련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군대에서는 장땡이구나. 제대할 때 되면 떨어지는 낙엽만 조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몇 년이요? 40년. 40년 동안 허건날 했던 게 양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데려다가 먹이를 찾아서 돌고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벌써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희망 섞인 소리로 내가 곧 40년 동안의 왕정 생활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으로 내가 이 세상을 호령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막 꿈을 펼칠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봐서 모세는 완전히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성경에 노인 우울증 환자 1호가 바로 이 모세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료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먼 훗날 모세가 그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범한 악보가 노래가 되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산 앞에 뭐라고 이름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폐허와 같이 공허한 인생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공허했던 사랑이 뭐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나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않은 산, 재해석이 되니까 그의 인생이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40년의 목자 생활이 그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무료하고 지겨웠을까. 여러분, 모세가 아마 양을 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내가 이게지. 내가 지금 내 수준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거 볼펜 돌리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살라는 거야 이거? 뭐 하루라도 몇 번 때려쳐? 그러셨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인생 이건 네가 설거지만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글을 쓸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의 생활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기는 죽을 맛이 무료한 인생에 하루하루 또 똑같은 일상 속에서 양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뒤 인생을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광야의 지형, 날씨, 특성, 위기가 나올 때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누가 가장 탑입니까? 모세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라는 인물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란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인생을 재해석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내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었구나.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시기 위하여. 호렙과 같은 폐허요, 공허인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바꿔주실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무료하게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일터가 소중한 거예요. 제 믿음의 철학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믿음의 철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나에게 주신 일도, 관계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께서 크신 품 안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래야므로 삶의 일터에서 소중하게 그 일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시고요, 교회 안에 오시면 관계들을 제발 서로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교제하고 넘어가렵니다. 우리 옆지체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네요. 마음을 다해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다니, 우연이란 없어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곡조가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호렙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노래로, 아름다운 곡조로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저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를 지겹도록 보았을 거예요. 오늘 이날 만큼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상생활 현장 속에서 모세에게 임한 특별한 그의 일상을 사용하여 나타난 그 임재,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개성, 특질, 살아온 방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고요,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아침에 불렀던 찬송인데 사실 이 주간에 제가 중간중간 이 찬송을 계속 불렀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거든요. 366장에 보면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고요. 2절은 뭡니까?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후렴구가 뭡니까? 깊으신 뜻을 알고자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요. 이 모세가 떨기나마에 떠있는 불꽃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좀 도와주세요.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 그것까지 합시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으로 노래로 바뀌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께서 왜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까?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에 속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불이 붙었으나 마지막에 보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왜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그 현상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고통의 신음 소리, 애굽에 있는 그 한탄한 소리 속에서도 삶의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오늘 모세가 단순한 인생을 하나님의 산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이 주의 가슴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이 곡조 있는 삶을 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4절부터 5절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주인 앞에서 종이 신발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앞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기억이 나시면 조금 그 끄덕을 하시든지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아직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축이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야,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너 나를 도우려고 온 거냐, 이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줘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은 늘 이기적입니다. 자아만을 좋아하게 되고요, 자아중심적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게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를 좀 섭하게 하면 삐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존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은 자아중심이에요.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하느냐, 축이 너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노예 신분으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천사로 나타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한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네가 인생의 대장이 아니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가 대장이니라, 이거거든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축이 바뀌었죠. 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고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 자녀도 내 자녀인 줄 알았고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능력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여,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앞에 계시군요. 축이 바뀐 것이에요. 15절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같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만 하옵시면 이 땅도 주님이 싸우시면 승리할 것이오니 말씀만 하옵시면 제가 종으로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뭐지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악보가 곡조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적혀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많은 부분들을 안타깝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외하는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사용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는 메시지를 봅시다. 7절 본문의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듣고 볶고 맛보고 즐기고 듣고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시고 주야로 여러분들을 보고 듣고 알고 얼르고 달래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경외하는 너를 내가 인정하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가거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셔다가 이제 가라.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크신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제 가거라. 너의 삶의 일터에, 현장에, 가정에, 관계에, 부서에 각각 흩어져서 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협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경외라는 책에 보면 경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뒤틀려진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 뒤틀려서는 음을 못 냅니다. 실타래가 꼬이면 옷을 못 만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인생에서 믿음의 음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제 인생 가운데 제대로 음을 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반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음을 내는 아름다운 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